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녁 너무 좋죠? 예, 이렇게 저녁에 참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어제보다 조금 따뜻한 것 같죠? 하지만 오늘 저녁에도 한여름에 무더위 속에 이렇게 한기를 느끼게 하시는 이런 참 사치스러운 수약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어디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5절. 죄송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구원받고 교회 안에 이렇게 산지 34년이 지났습니다. 34년을 돌아보면은 정말 참이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 또 입을 수 없는 복 정말 그러한 모든 것을 다이 교회 안에서 입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제 저희들은 저희 교회는 늘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가진 것보다 늘 하는 일이 많았어요. 늘 보면은 그래가지고 늘 앞을 바라보면은 늘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요즘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뭐 뒤에 뭐 돈을 뭐 쌓아두고 산다 뭐 그런 아주 진짜 허황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 교회 안쪽에 들어와서 안 살아봐서 그래요. 우리 교회 안쪽에 들어와서 살아보면은 진짜 우리 교회는 늘 우리가 가진 것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훨씬 많았거든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늘그 때문에 불만을 가졌어요. 이 교회가 재정 대비 일을 이렇게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돈은 없는데 일을 많이 만든다. 그래가지고 너무 무계획적으로 일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늘 그것 때문에 늘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망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이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의 길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난 곳이 바로 마라라는 곳이었거든요. 마라. 이 마라에는 굉장히 쓴 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3일간 물을 얻지 못하다가 멀리서 이제 오아시스가 보이는 겁니다. 야, 저기 가면 엄청난 물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 마라 앞에 딱 가보니까 그 샘물 앞에 가봐서 그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너무 쓴 겁니다. 쓴 물이더라.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더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들이 너무 속이 상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은 바로 마라와 같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쓴물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은 다 쓴물이더라고요. 넉넉하다, 평안하다 이럴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앞을 보면은 막막하고 어떻게 이거 헤쳐나가지? 막 그런 두려움 이런 일들이 늘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어려움으로 끝내신 적이 없더라는 것이죠. 늘 어려움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일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자, 하나님이 말입니다.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여기 25절에 보니까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물이 달아졌더라. 이 대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물이 달아졌더라. 예, 물이 달아졌더라. 이게 분명히 쓴물인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금년에 제게 그 러시아 또 유럽 캠프를 월드 캠프를 앞두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캠프를 앞두고 진짜 교회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교회 물질도 없고 또그 캠프가 너무나도 어려워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 캠프만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수월한 일이 있었던가? 단한 번도 수월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야,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가지? 야, 이 장벽을 어떻게 넘어가지? 늘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이제 한밥교회는 음악학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음악학교 아십니까? 그라시아스 음악학교. 우리 국내 최초로 클래식 전문 고등학교입니다. 이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은 유일한 학교입니다. 한국에서 클래식 음악을 가르치는 전문 고등학교.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 정식 이제 취업비자를 받은 음악가들, 세계 정상급 음악가들이 8명가량이 와서 상주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일반 대학에서도 그렇게 못하는데,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세계 최고의 정상급 연주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상주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가 지금 개교된 지 4년째, 4년째인데, 5년째인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잘안 알려져 있다가 요 근간에는 이제 콩쿠르에 나가면은 거의 콩쿠르를 싹 휩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얼마 전에는 그 성악 콩쿠르,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성악 콩쿠르에서 보통 서울에 그 공공 예고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공공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예술고등학교고, 거기서 이제 보통 성악공고 나와서 싹 휩쓸어 가는데, 우리 학교가 그 예고를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이 전체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고. 하여튼, 요즘 보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그라샤스 음악학교 출신들이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지난번에 카네기홀에서 연주하고 메트로폴리탄 거기 하여튼 그 음악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요즘 보면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거의 나가는 콩쿨마다 휩쓸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그 학생들 이렇게 쳐다보면 참그 애들이 3년 전에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진짜 말썽꾸러기고 또말안 듣고 그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음악 학교 들어와 가지고 한 2년 만에 3년 만에 저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로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면은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겁고. 그러니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라샤스 합창단 딱 보고 배우잖아요. 합창단 언니 오빠들, 또 합창단 뭐 삼촌들, 이모들 다 보면서 그 어떻게 노래하는가, 어떻게 연주하는가 그대로 배우니까 얘들이 굉장히 빠르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야, 진짜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한밥교회 그 성도들은 웬만하면은 아이들 음악학교 보내려고 그래요. 웬만하면은 보내가지고, 왜냐면 얘들이 막 일단 음악학교 가면은 악기를 배우잖아요. 악기를 배울 뿐만 아니라 영어도 배우고 러시아어도 배우고, 우린 이제 학생들이 직접 러시아 선생님들이 러시아어를 배워가지고 러시아어로 직접 레슨을 받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뭐 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영어 잘하게 되지, 러시아어 잘하게 되지, 악기 잘 다루게 되지. 그러니까 많은 것을 얻는 거예요. 또 말씀 배우지. 예?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아름다운 학교를 주셨구나. 근데 이 학교가 세워질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학교를 주셨거든요. 이 인가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작년 딱 이맘때네요. 작년 이맘때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가 이제 작년부터 원금을 갚아나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일이 많으니까 이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원금을 갚을 때인데, 작년 7월 30일 날 우리가 이제 은행에 빚을 갚기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제 작년 7월 30일 날 1억 5천 정도를, 1억 4천을 갚아야 돼요. 은행에. 근데 교회가 이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전날 보니까 교회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 맡으신 분이, 재정 맡은 우리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여기 수양에 오려고 아침에 이렇게 딱 차를 타고 나오려고 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교회. 그래가지고 장로님들과 같이 오전 10시 기도회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그냥 수양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고맙게. 그래가지고, 목사님 책임지세요! 막 그러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책임지지도 못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날 월요일인데 수양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저녁 말씀을 마치고 10시쯤 됐는데, 10시 딱 됐는데 우리 장로님이 문자가 딱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돈다 됐습니다. 저녁 때 돼가지고 성도들이 마음을 다 합해줘가지고 물질 다 채워가지고 은행에 다 이제 은행에 빚을 갚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빚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빚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빚 갚는 것도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 진짜 오랜만에 소름 끼치는 그 기쁨을 맛봤어요. 그 문자를 딱 보는데 등줄기가 오싹한 거예요, 진짜. 왜냐면은 우리 교회가 그때 돈이 그날 진짜 한 푼도 없었거든요. 야, 근데 이큰 물질이 어디서 이렇게 다 생겼지? 막 그날 마지막 날인데 막 성도들이 마음을 함께 해줘가지고 그큰 물질이 만들어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은행에 빚을 갚을 수 있었단 말이죠. 원래는 이제 이빚 이거 그냥 그 원금 같이 갚지 말아버려 이자만 갚을까? 막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하지 말자. 우리가 까짓것 어차피 부딪혀야 되는데 피하지 말자. 이제 그렇게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려웠는데 그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틀 후에 저희가 이제 작년 4월 달에 저희 교회 버스가 문제가 생겨요. 막 하부가 다 썩어버리고 워낙 오래된 버스다 보니까 턴을 하면은 기울어가지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쫙 기울어 그대로 있어, 버스가.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막 겁내는 거죠. 야, 이거 폭삭 깔아앉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들 버스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작년 4월 달에 우리가 버스를 계약을 했거든요. 100만 원 주고. 기아 버스 1억 7,100만 원짜리 버스를 이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그 버스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죠. 한 4개월 후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이, 그다빚 갚고 그 다음날 버스가 나온 거예요. 그 버스 나온 게 하나도 안 반가운 거예요. 이제 그 버스 회사에서, 광주에 있는 기아 버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버스 가져가라고. 잔금 지불하고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일단 버스 가져가래요. 가져가고 돈은 일주일 안에 입금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버스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버스 보기가 싫더라고요. 아유,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이제 다 이제 뭐 진짜 없는 살림에 다 탈탈 털어가지고 원금 갚았는데 버스 살 돈이 이제 진짜 없는 거예요. 한 푼도 없어요, 교회 돈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금 그냥 100만 원 걸었는데 계약금 떼버리고 누구한테 뭐 팔든지 뭐 알아서 하라 할까? 그래 우리 이제 그때 수양회를 했습니다. 딱 수양회인데 3차 수양회 때였어요. 3차 수양회 때그 버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이번 다음 주까지 버스 안 가져가면 우리가 처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옥수 목사님에게 제가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저희가 막 이렇게 교회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버스까지 나와가지고 참이 버스를 우리가 살 여력이 안 됩니다. 혹시 여기 지역장 목사님들 중에 우리 버스 사갈 분안 계십니까? 하고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주에서 우리 버스를 사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주교회에서. 근데 이제 곱게 주려고 그랬는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전주에 있는 목사님이 그거 한밭에서 사서 우리한테 다시 파는 거니까 중고값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아 전주에서 이걸 중고값으로 달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약간 화가 나가지고 아 우리가 삽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번 주까지 목요일 날까지 이제 돈을 주고 금요일 날 이제 차를 가져와야 되는데 교회 돈이 없는 거죠. 진짜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했는데 그 목요일 날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2천만 원 있었어요. 교회 돈이. 그래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제가 그때 천안에 가고 있었거든요. 천안에. 천안에 이제 차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저희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점심 때인데 1억이 됐습니다. 돈이 점심 때까지 1억. 와, 진짜 다시 한번 등골이 오싹하면서 야, 우리 교회 다들 어렵거든요. 근데 누가 헌금했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재정 맡으신 분들은 알겠죠. 이제 돈이 입금된 게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한 2시간쯤 있다 다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1억 4천이 됐습니다. 1억 4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또 충청 지역 또 목사님들이 다 물질 또 모아가지고 한 2천만 원인가 모아줬어요. 한밭교회 이제 같이 돕겠다고. 진짜 제가 1%도 이해 안 했거든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해서 2천만 원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그 다음 날 아침에 또 가가지고 현장에서 또한 400만 원인가 DC 또 했어요. DC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버스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버스를 다 가지고 오는데 우리 버스 진짜 좋은 버스거든요. 예. 하여튼 말만 잘 우리 교회 한 번씩 오시면 제가 버스 한번 태워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버스를 다 이제 버스가 다 왔는데 우리 버스 기사 형제가 다 광주에 가서 버스를 가지고 오는데 비가 보슬보슬 내리더래요. 그 비가 마치 축복의 눈물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참그 자기가 막 비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버스를 몰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진짜 그날 있잖아요. 진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소름이 쫙 등골이 싸고 소름이 쫙 끼치면서 너무 우리 성도들이 고마운 거예요. 이야, 진짜 이 세상에 이런 성도들이 어딨나? 이런 교회가 어딨고 이런 성도들이 어딨나?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이제 우리 버스를 이제 다 가지고 이제 예배당 다그 마당에 버스를 뒀는데 문을 다 열어뒀어요. 이제 그 버스에 냄새 새 버스니까 냄새가 나니까 문을 다 열어놓으니까 성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버스에 올라가지고 다 앉아보고 또 거기서 만져보고 운전석에 또또한 앉아보고 핸들도 한번 잡아보고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진짜 뭐 이렇게 그 버스를 막 좋아하는 그 마치 자기 집새 자가용을 산 것처럼. 물론 맞지만 그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구원받고 지금 34년 됐지만 그렇게 차 사고 기뻐하는 건 그때 처음 봤어요. 교회 성도들이 저 자신도 그렇고 그렇게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저 버스를 우리가 살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버스를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버스를 사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보험 들고 또 그렇게 하려면 또 한 2천만 원 또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누가 또 어떤 사람이 우리 버스를 탐내는 사람이 있었대요. 옛날 버스. 우린 옛날 버스 그거 진짜 어떻게 처리할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걸 일부러 탐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아주 고가에 누가 사가져 가셨어요. 나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아니 정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막 기쁘니까 막 감사하잖아요. 그날 이제 일요일 날인데 예배인데 제가 이렇게 성도들이 쫙 있는데 하, 여러분 우리 버스 샀습니다. 진짜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더 버스 살 돈이 교회에 한 푼도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마음 같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성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에게 절이라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간증, 그리고 간증할 사람 간증하라 그랬더니 버스 기사 형제가 딱 올라오더라고. 아, 버스 타고 오면서 울었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제가 목사님 대신 여러분들에게 절이라도 한번 하고 싶다고. 딱 이 중앙에서 딱 오더니 그 성도들한테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절을 했어요.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 절 한번 하고 싶다고 큰 절을. 그래 이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내가 딱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절반 정도는 다 울고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야 버스 사고 이렇게 눈물까지 절반 정도 다 이렇게 막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가지고 잔치하자 그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2주간인가 계속 잔치를 했어요. 또 가고 막 일요일 날, 예? 그리고 막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그 후방 카메라는 내가 달겠다 하고 이제 또 하부 코팅은 또 내가 하겠다 하고 또 뭐 커튼 달아야 되잖아요. 커튼은 또 내가 달겠다 하고 또 뭐 보험은 내가 내겠다 하고 뭐 이래 돼가지고 한 버스 사고 한 2천만 원 더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도 힘들지 않게 그냥 훅 지나갔어요. 너 그리고 집사들 모여가지고 잔치하자 그러고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식사 함께 하자 하고 버스 샀다고 성도들도 그래가지고 뭐 이제 버스 산 기념으로 다 모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블라디보스톡에 우리가 전도여행을 갔어요. 교회에서 그 전도여행 가는데 이제 뭐 성도들이 그 9월인데 물질이 없는데 블라디보스톡에 다 전도여행 이제 원래 봄부터 계획을 한 건데 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0명인가 갔어요. 70명인가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전도여행 갔는데 그 버스를 이제 타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탁 이제 속초항까지 가가지고 속초항에서 배 타고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갔단 말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 박영규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목사로 계신데 그 인솔자로 갔거든요. 근데 그분은 해병대 출신이에요. 해병대 중사 출신인가 그래가지고 이 본인은 멀미는 진짜 그거는 막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 근데 배가 24시간 타는데 다른 사람도 다 걱정했는데 이제 배를 타고 딱 갔는데 그 아무도 멀미 안 했는데 그분 혼자만 멀미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야 참 해병대 출신 목사님 멀미 안 할 줄 알았더니 혼자 멀미하더라 하면서 이제 그래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자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어야지. 그죠? 그러니 제가 참 이렇게 아까 여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작년 이맘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작년 이맘때 그 7월 달, 8월 달 우리가 어려웠는데 그때 참 교회가 어려운데 그게 하나도 어려움이 안 되고 그차 사는 게 어려운데 그게 하나도 어려움이 안 되고 진짜 제가 여기 우리 성도들 아마 한뭐 7, 80명은 여기 계실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우리에게 정말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됐단 말입니다. 차 사고 그렇게 기뻐하고 한 달은 잔치했을 거예요. 버스만 보면 막 저절로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이제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냥 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제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나무가 많았는데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먹으라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 선악과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 여러분 생명나무는 뭐냐면요.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영생한단 말입니다. 그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두 가지 길이 있는데, 예?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내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해야 되거든요. 죄가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선한 행위로 내가 거룩해져 가지고 내 안에 내 수고로 내 행위로 거룩의 조건이 갖춰져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힘입어. 그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수고와 내 행위로, 내 선한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선을 의지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내 선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서려면 생명나무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마치 생명나무를 먹듯이 예수의 의를 나의 의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거룩함을 내 거룩함으로 예수의 지혜를 내 지혜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단 말입니다. 다 우리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나무의 길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지혜로워지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로 살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 판단, 내 지혜 그것을 의지해서 사는 쪽을 인간이 선택해 버린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이제 저 자신을 보니까 제가 이제 몇해 전에 저도 이제 김대인 선교사님이 막 작년에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막 시험에 들고 막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마다 다 그렇게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저도 이제 몇해 전에 이 사역 그만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그 미친 마음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사역 안 하면 저 할 것도 없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인데,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막 저한테 시험이 오더라고요. 시험이 와가지고, 야, 내가 이제 막 사역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막 성도들 자꾸 시험 들어 쌓고, 또 이제 막 다 어려운 거 있으면, 좋은 일 있으면 하나도 전화 안 하고, 어려운 절만 있으면 뭐 12시도 좋고 1시도 좋고 막 2시도 좋고 막 전화해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사역 못 해먹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살아봐야지. 막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박 목사님께 한번 교제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사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께 내 마음을 다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셨느냐면은,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네가 이 말씀 하나를 믿어라. 자네 주안이 아팠을 때, 우리 아들 아팠을 때, 그때 자네가, 내가 자네 도울 수 있었나? 없었지. 아무도 자네 도울 사람이 없었어. 자네 그때 위기였어. 근데 하나님이 자네를 건져내셨어.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야. 그때 자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네에게 역사하셨어.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시더라. 자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런데 자네는 문제가 생겼어. 왜냐? 자네가 하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자네 역사하셨어. 그러니까 자네가 잘하는 줄로 알고 자네 자신을 믿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린 거야. 네 단계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 저한테 그러셨어요. 명철도 믿고 하나님도 믿을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명철을 버리게 돼. 그리고 명철을 믿으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야. 두 가지 다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명철이라는 말을 다 그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명철이라는 말이 뭐냐면 총명하고 사리의 밝음. 총명하고 사리의 밝음. 그 명철이라는 거 뭐냐면 내가 가진 최고의 지혜란 말입니다. 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제일 좋은 지혜와 판단. 그게 명철이란 말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명철을 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야, 참 희한하죠. 저는 제가 이게 정확하고 이게 분명하고 이게 틀림없이 맞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늘 받아들였지. 그걸 받아들였지. 그것을 버리지 않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로막는다고 제가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더란 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잠언 3장 5절 그거 정말 수없이 읽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제 마음에 비춰졌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명철도 믿을 수는 없는 거야. 명철을 믿는 순간 하나님 버린 거야. 제가 너무 오랜 세월 명철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제 명철. 이렇게 보면은 그럴듯한 거 있잖아요. 그럴듯하면은 금방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 여러분,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 선하게 지혜를 선택하게 했단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버리고 생명나무의 길,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을 버리고 인간이 지혜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자기의 명철을 선택하고 스스로 지혜로워지고, 내가 스스로 지혜로워지고 스스로 의로워지고 스스로 선해지고 내 자신 안에 선을 쌓고 지혜를 쌓고 옳은 걸 쌓아가지고 살아가는 쪽을 인간이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린 넉넉해서 살기를 원하지. 우리가 그냥 풍족하고 넉넉한 갖춰진 형편 속에 살기를 원하지. 진짜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쪽을 인간은 선택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쪽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아담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늘 내가 선해지려는 쪽, 내가 갖춰지려는 쪽, 내가 지혜로워지려는 쪽, 그쪽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 늘 좌우를 분간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늘 자기의 판단을 믿고 자기의 지혜를 믿으며.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늘 좌우를 분별하며 삽니다. 좌우.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좌로 갈 것인가? 우로 갈 것인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좋은 지혜로, 좋은 판단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일곱 살 때 어느 쪽으로 가지? 왼쪽. 뭐 열 살 때 어느 쪽으로 가지? 오른쪽. 뭐 이렇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또 결혼하면서 또 배우자를 선택하고 끊임없이 좋은 선택을 하면서 가다가 한 뭐 서른 살 때쯤 아니면 40쯤 돼가지고 뒤를 돌아다 보면서 후회하죠. 아이고 내가 그때 열 살 때 왜 그리 갔을까? 왜 내가 그때 스무 살 때 왜 내가 그 왼쪽 길로 갔을까? 내가 그때 오른쪽 길로 갔으면 내 인생이 정말 좋아졌을 텐데. 왜 내가 그 여자를 만났을까? 그 여자를 안 만났으면 내가 더 좋아졌을 텐데. 막 이런 어떤 막 그런 어떤 후회, 자기 선택에 대한 후회. 그러면서 아쉬움 속에 인생이 다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좌우를 분갈하며 살기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좌우를 분갈하는 것, 내 선한 것을 세우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 그 자체가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게 속한 것이고 자기에게 속한 것이거든요. 이 자체가 죽음이란 말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선한 걸 세우는 순간에 인간은 죽어요. 인간은 허무해지고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에서 불행해진단 말입니다. 내 선한 걸 붙드는 순간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좌우를 분간하는 땅에 속한 것이거든요. 생명나무는 상하관계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께 막 투정을 부렸거든요. 목사님, 막 제가 목사님께 이제 막 제 마음에 원망을 막 쏟아냈어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자네한테 굉장히 섭섭한 게 있어. 난 자네 굉장히 섭섭한 게 있어. 자네 주안이 아팠을 때 하나님 건져내셨지, 자네를.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졌는데 하나님 건져내시더라. 자네 왜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지? 내가 너를, 내가 자네를 이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자네 편에서 자네를 지키면 내가 그럴 수 없는 거야. 왜 그 하나님 믿지 않지? 자네 그 하나님 왜 믿지 않는 거야? 제가 있잖아요. 그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명철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저를 봤단 말입니다. 내 판단, 내 옳은 것, 내 선한 것, 그걸 강하게 붙들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가 내 명철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저 자신을 본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따먹은 그 순간에 사단에게 딱 잡혀서 우리 모든 인생이 사단에게 속해버렸는데 내가 처음 날 때부터 그 사단에게 철저하게 잡혀서 사단에 이끌려 왔구나. 그런 저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기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마귀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체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원래 우리에게는 육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과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주인입니다, 사실. 내 영혼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영이 막 기뻐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이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간은 허무하고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인간은 강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육체가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영이 죽어버리고 이제 육으로만 껍데기로만 사는 인생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왔잖아요. 육신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이 만들어집니다. 경험. 예? 그리고 거기에 지식과 내 판단이 섞여지면서 이 자라는 이 나라는 존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 늘 사단이 넣어준 거짓말을 계속 들으면서 나라는 자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육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서 육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살아오는 동안에 철저히 사단의 사상과 사단의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를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 우리는 거짓이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마귀는 거짓말장이거든요. 계속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거짓말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전에 우리 서대문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장난꾸러기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한 살밖에 안 되는 애를 딱 앞에 놓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손바닥을 발바닥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발이야. 그 발을 보고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손이야.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멀리서 보니까 쟤가 뭐 하노? 이게 손이야. 이게 발이야, 발. 발 내놔. 그러니까 탁. 손 내놔. 그러니까 발을 탁 내밀고. 하하하하 웃으면서 또. 그래 내가 야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야? 그 형제가 거짓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듯이 마귀가 말해 우리한테 계속해서 평생 우리한테 거짓말을 심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압니까? 말씀을 못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이 올라와요. 무슨 생각이 올라옵니까? 죽었는데? 심장 안 뛰는데, 틀림없이 죽었는데, 내가 분명히 만져봤는데, 계속 생각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와요. 분명히 우리 경험상 죽었어요. 계속 이 육은 죽었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절대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5절에 그랬어요. 45절에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너희는 거짓말을 계속 들었거든. 나는 진리를 말하고 참을 말하거든요. 나는 이것을 손이라고 말하는데 너는 계속 이걸 발이라고 교육받아가지고 손이라고 하면 발인데 손이라고 하면 발인데 자꾸 그런다면 예수님은 자는 거야 그러면 죽었는데 자는 거야 죽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거 죽을 병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죽었어. 계속 생각이 올라옵니다. 분명히 죽었어. 틀림없이 죽었어. 확실히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 나라는 존재가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으로 형성된 거예요. 왜? 거짓말을 계속 마귀에게 듣고 평생을 들으면서 이 내 생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는 절대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아,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살아온 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고 잘 된 거 있어요? 여러분의 판단을 따라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평생을. 아, 10살 때 어디로,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지? 오른쪽. 20살 때 어느 쪽에서 왼쪽, 30살 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해가 계속 선택해가지고 이제 한 50살 됐어요. 예? 한 60, 이제 60 되셨어요. 딱 돌아보니까 기쁨이 남아요, 후회가 남아요. 큰 후회. 늘 아쉬움, 늘 걱정.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을 따라와서 우리가 잘 된 거 있느냐.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 잘못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공고할 수밖에 없다. 거기는 절대 평안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다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나를 다 증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악인인지 선인인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거든요.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그 평안이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한순간에. 고통스러운 일들 오면 금방 무너져버리는 거.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불행했구나. 내가 이 생각 안에서 내 생각을 따라서 늘 옮겨왔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 악한 쪽에서 선한 쪽으로 내 생각에서 좀 불행한 쪽으로 내가 좀 잘 못한 쪽에서 잘하는 쪽으로 늘 이렇게 내 생각 안에서 옮겨왔기 때문에 나는 늘 불행하고 늘 결론이 안 좋았구나.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내 생각 이 자체, 이 생각 안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것은 다 벌어져. 이게 사단으로 말미암았고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생각 전체를 버려야 되겠다. 이거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사단에게서 형성된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생명나무의 길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은 내 생각을 따르는, 내 판단을 따르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여기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이 고통했습니다. 그 물을 먹으니까 너무 쓴 겁니다. 이거 뭐 이제 여기를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통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했습니다.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닳아졌단 말이죠. 그 나무, 이 나무가 뭐냐?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성경 말씀 좀 어둡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저 친히 나무에 달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나무에 달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서 이 땅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한 나무가 이 땅에 던져진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나무가 쓴물에 던져졌을 때 물이 닳아져 버린 것처럼 그 나무 안에 모든 쓴 것을 달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무가 던져지니까 그 쓴물이 닳아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쓰디쓴 고통스러운 죄악밖에 없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전쟁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던지셨단 말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탁 이 땅에 세워지니까 모든 것이 달아지더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죄의 담당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 인생의 불행,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담당하게 만드신 거죠. 담당자로 세우신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청소를 합니다. 자, 한밭교회가 만일 여기 그 의자 정리를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목사하고 나는 담당자입니다. 이 청소의 담당, 이 모든 의자 정리의 담당자예요. 만일 정리가 잘못되면 담당자인 제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단 말입니다. 죄는 여러분들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에 대한 담당자로 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제 이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신 일이 뭐냐면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나무로 말미암아, 그 나무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24절 뒤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예수님은 맞아서 상처가 나시고,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상처가 났을 때 우리의 상처는 치유됐단 말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나음을 입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변화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실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25절에 저가 한 나무를 쓴물에 던졌을 때 그 나무로 말미암아 물이 달아진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그 나라는 인생이 쓴물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고통밖에 없는 인생이고 죄악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의 마음에, 쓴물인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지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나무 하나가 던져지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여러분 우리는 악을 행한 것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쓴물이었던 우리 인생이 단물로 변화되더란 말입니다. 물이 달아졌더라. 분명히 쓰디쓴 인생인데 그 쓰디쓴 자가 달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조금 더 물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노력, 뭐 우리의 행위, 이게 1%도 섞이지 않고 오직 나무로 말미암아, 그 나무로 말미암아 쓴물이 달아진 겁니다. 오직 나무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나오는 이 나무, 하나님이 시하신 이 나무는 바로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모든 변화의 능력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하고, 이게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안 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이 물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절대 내 스스로는 이 물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무가 들어오면 나무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처럼,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쓴 것은 단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있잖아요,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소망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모든 변화의 능력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믿지 않고 살아온 저 자신을 보게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이후에도 어렵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런 힘든 문제들을 만나더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달아져버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물이 달아졌더라.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달아지. 슬픔이 기쁨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병도 있을 것이고, 또 삶의 걱정거리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예.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은 쓴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만나는 형편 그거 다 쓴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지시하시고,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넣어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모양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달아진다. 물이 달아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건 달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달아졌더라고요. 아, 이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 내가 우리 주한이가 아팠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달아지게 하셨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교회를 달아지게 하셨더라고요.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모든 게. 한 번도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끝난 적이 없었더라고요. 한 번도 우리에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 적이 없는 거예요. 다 달아졌더라고요. 모든 것이. 아, 그러면서 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도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절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나무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능력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믿거든요. 아멘 되죠? 저희 교회에 형제가 하나 있어요. 이 형제가 이제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그 형제를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 아이가 아팠을 때 생각이 나요. 이 형제가 그 아이를 낳고서 10개월쯤 지났을 때 그 아이가 이제 소두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그러니까 머리 자체가 작아가지고 아기가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뒤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10개월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심각한 뇌성마비 증세를 가진 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뇌성마비라 그러면 제 아이도 뇌성마비였기 때문에 뇌에 그 질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똑똑합니다. 초등학교 때 구원받아가지고요. 부산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카이스트 졸업해가지고 삼성중공업에 입사해가지고 거기서 뭐 빠르게 승진해가지고 팀장으로 있는 형제인데, 이 로봇을 만드는 배를 제작하려면은 손이 닿지 않는데 이제 로봇가 용접을 하는데 그 로봇을 만드는 프로그래머예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 별로 믿을 일이 없죠. 자기 지혜를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 잘 안 되죠. 근데 이 형제가 둘째 아이를 이제 가지고 둘째 아이가 그런 질병에 걸리면서 마음이 공고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걱정해 줬어요. 아이고,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박옥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께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 아이를.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 주시면서 뭐라 그러셨겠어요? 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유행하는 건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왜 얘를 이 땅에 보내셨겠어? 얘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야. 아무 문제 아니야. 두 달쯤 있다가 다시 이 형제가 수양했던데 아이를 목사님께 데려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똑같이 기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예, 나와서 하나님 일꾼이 될 거다. 이 형제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믿으려면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외에 자꾸 다른 지혜가 있으면요, 그 지혜를 선택하지 인간이 하나님 선택하지 않아요.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돌잔치 때인데 돌이란 말입니다. 목사님 돌잔치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까요? 집에서 작게 할까요? 호텔 빌려서 크게 할까요? 아, 애기가 지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호텔 빌려서 일가친척 다 불러놓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집에서 작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저한테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아, 그 애, 이제 그때는 이제 그렇게 물어볼 때는 제가 정답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이 낫는다고 하셨으니까 괜찮아, 나을 거야. 그렇겠죠? 그러면 제가 크게 하겠습니다. 호텔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 빌려가지고 크게 했단 말이에요. 애기는 정상이 아닌데. 근데 그 형제가 그때 간증을 한, 뭐라고 간증하냐면, 제가 늘 1등 했다고, 학교 다닐 때. 그리고 계획 세우면 계획대로 안 해본 적이 없었다고. 그런데 내 인생에 처음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다고. 우리 아이는 절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키시고 세울 걸 분명히 믿는다고. 그 형제가 쭉 간증을 하는데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증거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실제로 지금 그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벌써 한 3, 4년 지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지금은 걷기도 하고 밝게 웃으면은, 전에는 이 얼굴에 이 웃음이 없었는데 아이가 지금은 보통 여느 아이처럼 밝은 웃음을 띠고 너무너무 애가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형제가 그 아이가 아픈 걸 인해서 그 아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가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건데,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건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으로 살아온 이 거짓된 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에 갇힌 삶을 살면서 늘 공고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내 명철을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내 정말 좋은 지혜, 그 나라는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가장 옳은 생각,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정말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선한 것, 이것이 내가 이것을 붙잡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이 결국 나를 공고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내가 이 땅에서 결국 나를 철저하게 내 생각 안에 고립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었구나.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꽉 붙들었고 그걸 붙드는 동안 나는 내 생각이 고립되고 갇힐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공고하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내가 더 이상 야, 이 지혜가 나를 망케 하는 거, 이것이 사망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내가 내 생각 자체를 마음에서 불신하고 이걸 버려버리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그대로 깨끗하게 마음에 믿는 순간에 바로 하늘이 열리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런 믿음을 시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